과연 빼앗긴 축복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올 때 그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뭐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까 해가지고 책을 하나 샀어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의 작품인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 내려오면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두 가지를 그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신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사람의 재해석이 나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렇게 깨우쳤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과연 뭐냐? 그러면서 그 사랑과 젠틀맨, 신사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요 말과 신사, 젠틀맨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는 젠틀맨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젠틀맨이란 어떤 사람이냐? 일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젠틀맨이다. 그러니까 젠틀맨인 척 하는데 저기서 왠강댕강 소란스러워요. 그건 젠틀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젠틀하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와 이 젠틀맨을 연결시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반겼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권한을 복권시켜 줬습니다.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맏아들이 평소에는 잘 속였어요. 젠틀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법 없이 사는 수 있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탕자가 딱 되돌아오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동생을 반기는 그 집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합니다. 들어가자. 네 동생 아니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들어가자. 그랬더니 과감하게 노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아들 아버지의 권면 듣고 뒤늦게라도 들어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코엘료는요, 사랑을 이렇게 번면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은 연습을 해야만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연습을 해야만.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파울로 코엘료는 여기 근육이 좀 제대로 형성이 됐나 봐요. 근육이.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 이두박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체육관에 가서 끝없이 기구를 들고 훈련을 해야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잘생겼어요. 그분을 보면 신경질이 나.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뭐가 문제냐? 근육이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근육이 발달됐냐 그랬더니 그분 표현입니다. 매일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잖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가지고 근육이 없다. 네? 이게 매일 뭔가를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옆에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결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결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무수히 연습해야 영적 근육이 생겨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묻지 말고 옆에 분을,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안 됩니다. 참아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해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집은 콩가루 집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 그렇게 콩가루 집입니까? 근데 콩가루 집이에요. 진짜 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 육체적인 질서 다 무너진 가정입니다. 축복받겠다고. 축복이 뭔데? 축복받겠다고, 축복 기도받겠다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복받게 하겠다고 자기 남편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서 아들을 부추기는 어머니. 축복기도 못 받았다고 뒤늦게 통곡하고 분노해서 결국은 둘째 아들을 집안에서 내쫓은 첫째 아들. 야곱은 보통 그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비열한 사기꾼이다. 에서는 그 비열한 사기꾼에 속아서 철저하게 무너진 불쌍한 피해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삭 아버지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탄식합니다. 한 가정에서 이 정도로 비극적인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되면 아마 이거 그대로 텔레비전에서 연속극 만들면 아주 전무후무한 유행 작품이 될 겁니다. 어느 날 늙은 아버지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맏아들인 에서에게 나 죽기 전에 네가 사냥한 별미를 만들어 먹고 너한테 손 얹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듣고 사냥하러 들러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축입니다. 야, 저기 양들 틈에, 염소들 틈에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가져와서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염소 털을 형처럼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입던 옷, 에서가 썼던 향수가 좀 달랐나 보죠. 그 옷엔 향취가 났습니다. 그리고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만든 별미 먹고 눈 멀었으니까 만져보고 아, 에서로구나. 옷을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에서로구나. 그래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끝나고 돌아와서 별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요청했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은 아 내가 속았구나 깜짝 놀라면서 이미 축복기도 했다고 그리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방금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에서가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슬피 울며 소리 지르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기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축복기도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복을 빼앗겼구나. 과연 그럴까요?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겁니까? 거기엔 다른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었고 사람의 속임수만 난무했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곱은 분명히 속였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니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야곱은요 진짜 복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이번 달에는 책을 뭘 읽을까 하고 쭉 살펴보다가 평소에 전혀 잡지 못하는 책이 한 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마 매일 성경만 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책을 제가 집었습니다. 혹시 축구 감독 이정효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우리나라 축구계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젊은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사람은 A급 축구선수, 특급 축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B급 축구선수였는데 감독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맡은 팀은요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나 같은 사람이 승리하려면 미쳐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이 승리하려면 미쳐야 한다. 그 감독이요 진짜 자기 2루팀, 3루팀 가지고요 최고로 좋은 팀들을 깨부시고 이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미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복받으려고 미친 거예요. 어느 축구선수 이 B급, C급밖에 안 되는 그런 축구 감독이요 B급, C급 선수들 데리고 A급, 특급 팀을 이기려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야곱이야. 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이 사람이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요 너무 점잖아.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나는 당신이 점잖은 걸 옛날부터 알았어.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점잖지 않은 걸 알았나 보네. 아니 너무 점잖아. 제가 교회에서요 자기 예수 믿고 복받은 이 일이 확실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요 제가 지금도 물어보면 제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네, 내리세요. 예수 믿고 자기는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인정하자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요 정도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밤에 자다가 식은땀 철철 흘리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복 받고 살아도 되나? 그렇게 밤잠을 못 잃어본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복 못 받은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자존심은 있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복을 받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진짜 자다가 꿈속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주님 이거 절대로 뺏어가지 마십시오. 이 정도 돼야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복받은 거지 뭐. 자존심 있어서 손은 드는데 돌이켜보면 뭐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죠? 앞으로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셔서 어느 날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주님 이 복 절대로 뺏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잉태된 두 아이가 싸우는데 이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태중에서. 그 리브가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럴 경우에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뱃속에서요 그냥 예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리브가는요 아이들 둘이 뱃속에 있을 때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을 딱 듣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들한테. 태몽이 오래 기억이 되겠습니까? 이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오래 기억이 될까요? 말씀 들으면 더 오래 기억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에서가 더 중해 보였을까요? 야곱이 더 중해 보였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 둘인데 나는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해서 키웠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더 중하게 여겨졌을까요? 야곱이 더 중하게 여겨졌을까요? 저라면 야곱이 더 중하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줬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한번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잉태를 했는데 태몽을 꾼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잉태한 여성이라면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조금 가정생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삭은 무슨 얘기야? 나한테는 맏아들이 최고야. 이삭은요, 육신의 정리를 붙들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에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리브가는 열 번이면 열 번 다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가정에 갈등 구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내게 복을 빼앗아 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요, 아유 아버지 그거 말고 나한테도 복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사실 이삭을 어떻게 속였느냐, 두 번 결정적으로 속입니다. 그건 뭐냐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사냥한 그 동물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인간은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들겠다. 이삭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지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속아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축복기도 해줬는데 에서가 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복을 잃어버려서 축복기도 못 받았다고 통곡하고 웁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웁니다. 자기 몫을 놓쳤기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복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회개하는 데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사 세상의 복 못 받았어도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회개의 눈물은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복의 결과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길 원합니까? 에서는요 하나님 붙들 생각을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느냐? 복의 결과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삭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한테 속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속았어요. 이삭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 에서한테 지금 조금 전에 야곱한테 한 축복기도 그거 다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 속이고 했는데 그거 유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요 에서 앞에서 이제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양정교회를 향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는 야곱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습, 사람의 순서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 거부했습니다. 이삭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삭도 이 과정을 통해서 깨우쳤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형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치셨지. 나를 붙드셨지. 그런데 내 아들 둘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을 빼앗긴 에서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야곱 같은 존재입니까? 확신이 안 드십니까? 나는 이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야곱처럼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너무 잘못했어요. 리브가도 잘못했어요. 에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7장 이것과 로마서 9장이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서 이 에서와 야곱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애들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인간들 사이에 이러고 저러고 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복받게 축복기도 받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애서 역할을 한 건 아닐까? 나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이 교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서 역할을 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애서입니까? 제가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양정교회에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은 야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확신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야곱처럼 축복기도 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 영주동 근처에서 영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으시고 세상적으로 뭘 탁월하게 잘하는 일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했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정리하고 지나가십시다. 내가 에서보다 똑똑하고 에서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에서보다 잘나서 구원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죄 많고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나를 붙드신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삽니다. 나는 절대로 에서가 아니다. 나는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세워줬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좀 크게 합시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에서로 만드시지 않고 야곱으로 인쳐주셔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야곱의 입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말하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해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질문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죄 많이 짓고 허튼 소리하고 그릇 행했는지 모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보다는 저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야곱처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받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야곱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야곱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놓을 것 없어도,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야곱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교회가 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다니는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